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으며 한미일이 이틀 전 함정을 이동해 방어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교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 평상시보다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춘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을 발사와 관련해 영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향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ICBM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아퀼리노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약 10시간 전인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당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외교부를 인용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오전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위를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며 쌍방향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도 이 자리에서 양국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조중 형제 우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면담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인 WC-135R 한 대가 지난 4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기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미국 오펏 공군기지는 웹사이트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따라 기존 WC-135 2대 편대에서 3대 편대로 공군 전찰기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4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 제55비행단장인 마크 하워드 대령은 이번 정찰기를 보유함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옵션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전투지휘관들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 기술응용센터장인 제임스 핀레이슨 대령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핵실험이나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임무 수행 능력 저하나 자산의 임무 전환 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WC-135는 핵실험이나 핵폭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하며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오펏 기지에 지난 1차와 2차 WC-135R이 각각 배치된 바 있습니다. WC-135 정찰기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북한의 핵실험 동향이 포착되면 동해상공에 출동해 방사선 물질 수집 활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미하일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리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러 총리 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의 합의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조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자관계와 실질적인 협력, 공동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내년은 양국 수교 75주년으로 이번 총리 회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을 심화하고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도 이날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와 회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타마스 땅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땅굴은 가자 북부 에레즈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높이와 폭이 3m, 지하 50m 깊이로 전기장치가 장착됐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넓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합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연 이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한일 안보수장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 관련 정보 제공에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영하 2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2도로 예상되는데요.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오전 오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불다가 1에서 2.5m로 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연 이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작전 연습에 합의하고 미 전략자산이 또다시 부산에 들어온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의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오전 9시 37분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비행거리 등이 모두 지난 7월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할 때와 비슷해 북한이 또다시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 들어 다섯 번째이고 지난 7월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했다면 15,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합참은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로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부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승호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국 간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최종 검증 단계에 있다며 수일 내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3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7일 밤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미한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입니다. 미한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내년 8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때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17일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확장 억제가 미한 간 공동 핵작전 연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동 훈련을 한다라는 의미는 앞서서 계획과 이행이 둘 다 한미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한미가 이걸 작전 계획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악몽인데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같이 사용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또 미한일이 금년간 실행할 예정인 3국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조치 그리고 잦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이 17일 발사한 SRBM은 사거리로 미루어 이날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50km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보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단거리와 장거리를 연이어 쏜 것은 미한의 압박에 대응해 자신들의 다양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그리고 나아가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서 반나절도 안 된 타이밍에서 이제 RC만 쐈던 거는 단거리와 장거리를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타격 능력을 키워 간다. 그런 차원의 어떤 그들 나름대로 탄도미사일의 전략과 전술 개발의 측면이라고 또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연말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대미 강경 메시지 효과를 증폭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공 교수는 12월은 북한이 한 해를 결산하는 총화기간이라며 그런 와중에 대형 도발을 일으킨 것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내부 사정을 감안해 군사적 업적 선전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보유한 데 이어 이번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주먹까지 과시하면서 이를 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내외에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주리함을, ICBM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미 도발이라며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들이 비핵화 대상도 핵공격의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전원회의가 아마 내년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대미 강경한 어떤 입장 표명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전원회의의 내용을 좀 뒷받침하는 또는 그것과 관련된 사전 정지작업 형식으로 핵공격을 가상하고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대미 메시지, 대미 억제력에 대한 과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ICBM까지 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화성 18형이 맞다면 고체연료 추진 ICBM의 신뢰성을 높여 실전 무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내년엔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기술 시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일 3국 안보 수장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안보 수장들은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다 겨우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이번 시험 발사를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최근 만남이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협의 약속의 중요한 이행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과 조태용 실장, 아키바 국장은 지난 9일 한국 서울에서 3자 회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3국 안보 보좌관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네 번째로 열린 당시 회의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공조와 결의를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 보좌관들은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증대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워싱턴 시간으론 17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보다 약 10시간 전인 17일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전해 북한의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7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이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12월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들은 북한이 올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제기하고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며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일 3국 북핵 대표들이 18일 전화 협의를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 이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은 이 3자 전화협의에서 북한이 전날 밤에 이어 18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미한일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3국이 계속 긴밀히 연계해 대응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도 강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5일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정부 국방정책조정관과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번 NCG 2차 회의에서 양측은 지침과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협의 절차를 비롯해 핵과 전략기획, 미한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에 제1차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양국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 11월 한국의 법무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법무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또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에 공동 참관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향후 미 전략 자산의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전반기 핵협의 그룹이 임무 계획과 향후 주요 행사에 대해 승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 NCG는 미한 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영내 확장 억제 제고를 위한 양자 협의체입니다. NCG 1차 회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이번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하기로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태효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한 양측은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쯤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에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1차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 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As a demonstration of how significant, how important the U.S. takes the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를 통해 북한에는 도발을 단념할 것을, 한국 국민에게는 미국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And the purpose of the NCG is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doesn't think any
북한이 핵 위협이나 협박을 하거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 공격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핵협의 그룹 회의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 강화 등과 마찬가지로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전반기부터는 이번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 간 핵 관련 소통 시스템 구축과 협의 및 기획 확대,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이 융합된 연합 군사 훈련 실시 등의 구체적 효과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 관련 정보 제공에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을 돕는 믹스업체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1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 한국어 공식 계정에 만약 여러분이 심바또와 같이 북한 자금 세탁업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심바또는 북한 해커들이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믹서 업체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 업체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커들은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게시한 포스터에는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이란 제목 아래 북한 정부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자금을 세탁했다며 북한 정부를 대신해 금융기관, 기업 및 암호화폐 믹서를 사용하는 해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앞서 지난 4일에도 X한국어 공식 계정에 김숙희 등 북한 관련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해 제보해달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30일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의 북한 대표 8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했다면서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북한 해킹 조직 킴스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포스터에서 외국 정부와 연계된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1천만 달러 보상을 드린다며 북한 정부와 연계된 악성 사이버 그룹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정보 혹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미국의 중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일에 연루된 개인의 정보가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기술 못지않게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겨냥하던 초기 해킹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 제재나 법 집행에 대응한 매우 복잡한 다단계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1984년 국제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국제테러, 외국 정부나 범죄 조직과 협력해 국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악성 사이버 활동이나 북한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무기 판매와 운송,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려는 행위, 석탄이나 원유 등의 선박 간 이동,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자금 세탁, 마약 밀매와 화폐 위조, 대북 사치품 수출,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15일 중국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를 지적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중 관계를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우리가 자유주의 질서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세계를 위한 최선의 질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ttached to the liberal order because it speaks to our values and our interests, and we think this is the best order for the world.
번스 대사는 반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나 자유주의 질서의 미래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안보 역학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동맹은 아니지만 적어도 느슨한 협의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t least a loose arrangement, not an alliance.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You can agree or disagree with that.
번스 대사는 현재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도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 미국의 편에 섰던 중국이 지금은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국제 시스템에서 가장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또 이러한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미국의 주도로 역내 미한일 3국 관계가 공고히 구축된 것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The aligned part is critical to the United States. Our advantage
번스 대사는 중국과의 경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장점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일본과 오랜 역사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일본과 매우 강력한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동맹은 새롭게 발견되고 복원됐다고 평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와 생산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번스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를 통한 중러 간 밀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It's been motivated in large part by the fact that China has swung its support into Russia.
중국이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야만적인 불법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돌아선 사실이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에 나서게 된 큰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는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적, 전략적 이유로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 동맹들과 인도태평양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이 두 지역 간 관계 강화가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 두 척이 북한 선박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32척으로 급증했는데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 선적 선박 두 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경 8호와 성산 3호가 최근 북한 선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경 8호와 성산 3호는 각각 올해 5월과 9월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몇 개월이 지난 최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북한 선적을 취득하기 전까진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5년 건조된 2486톤급 화물선 유경 8호는 중국 선적의 딩성 2호와 더샹 2호로 운항되다가 올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류경 8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소재 조선 창덕 무역회사입니다. 또 다른 신규 북한 선박인 성산 3호도 얼마 전까진 중국 선박 진장 6호였습니다. 3233톤급으로 2005년에 건조된 이 선박은 9월 26일부터 평양 소재 백운 운송회사가 공식 등록 소유주가 되면서 성산 3호가 됐습니다. 이처럼 얼마 전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등록돼 나타난 건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OA는 GISIS 자료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등을 분석해 북한이 올해만 30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두 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중국 선박은 모두 32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BOA에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OA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다고 지적한 사례 모두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BOA는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중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결의 위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먼저 우리가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Well, first I will say that we will fully enforce our existing sanctions, but then I will give the answer you've heard me give in the past, which is with respect to any.
다만 과거에 말한 대로 앞으로의 잠재적 제재 관련 조치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올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째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OE는 유경 8호와 성산 3호 사례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앞선 BOE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알바니아 등 4개 나라가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즉각 인권 침해와 학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 추궁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알바니아 등 4개국이 15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돌아볼 때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여전히 자국 영토 안팎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엔 처형, 암살, 일본과 한국 등에서의 납치, 협박, 불법 구금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정부가 계속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사생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법치의 부재, 검열, 정치적 견해와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및 기타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통해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전문가들과 보고서들은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강제 송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날 52개 회원국과 유럽연합 대표단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안보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문제 담당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의 형태로 억압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ddition to its efforts to control and monitor North Koreans overseas, the government also exploits its overseas citizens, forcing them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without freedom of movement.
이에 대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주민들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nti-deprecated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fraudulent document.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방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 경우 돈주의 70에서 80%가 몰락했다고 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짚어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돈주의 실상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입니다. 그해 5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는 북한 주민 상위 1%가 평양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주들은 미국 뉴욕 맨하튼의 부자들과 견줄만 하다며 평양과 맨하튼을 조합해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돈의 주인이라는 뜻의 돈주들은 북한 정부나 군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합니다. 돈주들은 또 세계적인 유명 의류 브랜드인 자라와 H&M 등을 즐겨 입고 1인분에 $48짜리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돈주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중단되자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에 몰려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번 것이 돈주라는 겁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이 던주가 됐고, 그러니까 정작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해서 이제 던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돈주들은 지난 2, 30년간 무역과 금융, 부동산, 유통 등 4개 분야에 뛰어들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것은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1년에서 2015년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국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탄과 광물을 수출했습니다. 이때 북한에 실세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노동당과 관련된 돈주들이 석탄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고리 대금업과 외환 분야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북한에는 은행이 없어 새로 장사를 하려면 돈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ly though you're going to go to a donju and try to borrow some money, lend you some money at a very high interest rate.
돈주들은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평양 시내 창정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여명거리 등 5개 신시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명거리를 비롯한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돈주들이 자금과 물자를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돈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부분은 부동산 쪽입니다.
돈주들은 장마당의 곡물 거래를 비롯한 도소매업과 유통 분야, 자영업, 중소기업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서비차라고 부르는 시외버스는 대부분 돈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돈주들의 사업은 하나둘씩 철퇴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물론 사업을 주도했던 돈주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0년 1월 이뤄진 북중 국경 봉쇄는 돈주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인 무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돈주들은 중국 단둥에서 생활 필수품과 물자를 수십 대의 트럭으로 들여와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물자 공급이 끊긴 겁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국경 일부를 개방했고 북중 간에는 다시 화물열차가 다니고 항공기운항도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돈주들이 활용했던 화물트럭은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국경 봉쇄로 돈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이제 봉쇄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돈주들도 그렇고 또 이제 돈주들이 돈을 빌려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도 그렇고 경제행위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돈주들의 주머니도 술술 비어져가고 뭐 옛날에
금융과 환전 업무를 해온 돈주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을 기해 일반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당 8,000원이었던 환율을 강제로 6,500원대로 조정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달러와 외화나를 주무르는 거물 환전상, 즉 돈주를 처형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장마당에서 쌀과 강냉이는 주로 상인과 돈주들이 판매해왔는데 이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입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의 그 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곡 판매소가 생기면서 다른 민간 그 양곡상들의 활동을 제약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돼야 할 양곡을 오히려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었고
주목할 점은 과거 돈주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에 대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 주도의 자력갱생 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이물출 교수는 말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력갱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장악을 해서
이렇듯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데다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돈주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는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돈주의 7, 80%가 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돈주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70%는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몰락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물출 교수는 돈주들의 활동 공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때를 봐서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돈주들이 이 사경제 활동을 할 경우 국가의 집중적인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투자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고요.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래 어느 시점에 사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돈주들이 또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돈주들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주들의 이런 상황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자국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북과 함경도에서 5에서 10mm, 평남과 황해도에서 5m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북과 함경도 5에서 10cm, 평남과 황해도 1에서 3cm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7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2도로 예상합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최고 영하 3도 예상합니다. 개성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낮 최고 0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6도 예상합니다. 중간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9도, 함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원산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0도 예상합니다. 청진 흐리고 한때 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해산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영하 10도 예상합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1에서 0.5에서 1m로 불다가 오후에는 1에서 2.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불다가 오후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으며 한미일이 이틀 전 함정을 이동해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 평상시보다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춘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향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ICBM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 두들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아퀼리노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약 10시간 전인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당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방명 후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외교부를 인용해 방명 후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오전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위를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며 쌍방향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상도 이 자리에서 양국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조중 형제 우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면담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인 WC-135R 한 대가 지난 4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기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미국 오퍼트 공군기지는 웹사이트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에 따라 기존 WC-135 2대 편대에서 3대 편대로 공군 전찰기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4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 제55비행단장인 마크 하워드 대령은 이번 정찰기를 보유함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옵션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전투지휘관들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 기술응용센터장인 제임스 핀레이슨 대령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핵실험이나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임무 수행 능력 저하나 자산의 임무 전환 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WC-135 정찰기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북한의 핵실험 동향이 포착되면 동해상공에 출동해 방사선 물증 수집 활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미하일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리창 중국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러 총리 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의 합의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조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자관계와 실질적인 협력, 공동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내년은 양국 수교 75주년으로 이번 총리 회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을 심화하고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하마스 땅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땅굴은 가자 북부 에레즈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높이와 폭이 3m, 지하 50m 깊이로 전기장치가 장착됐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넓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도자 야히와 실라우의 형인 무함마드 신화르가 이 땅굴 건설을 주도했고 수년에 걸쳐 수백만 달러를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땅굴이 일반적인 터널이 아니라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대신 땅을 파서 건설한 지하 테러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18일 피단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통화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피단 장관은 또한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주권을 지닌 두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